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울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스토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무엘 스토리도 세 가지로 되어 있었죠. 맨 앞부분에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 스토리의 맨 처음 부분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초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만한 모습들을 행했던 것을 기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사울이 남은 모든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고 보면 분량의 차이는 좀 있지만 왕으로 세움받는 것, 잠시 잠깐 순종하며 살았던 것, 오랫동안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이런 내용으로 사울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그 내용들을 묶어서 몇 권은 책으로 내고 또 몇 권은 책을 못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울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로 써서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제가 그냥 그만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잡았던 책 제목이 악한 리더십, 실패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지도자를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부정적이어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제일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울에게도 늘 미안한, 또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미안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 항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니까요. 앞에 나왔던 사무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과 그 자체가 대조를 이룹니다. 분인나와 대조를 이루는 출생, 홈리 비나스와 대조를 이루는 성장,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희귀하던 시대상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울과 관련된 내용은 가만히 보면 그 자체적으로는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만약 악하다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기 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 자체 안에는 대조가 없지만 조금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기준 삼고 대조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울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을 기준 삼아서 사울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이렇게 했다. 두 번째 대조는 사울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과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는데 사울은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사울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항상 이 두 부류를 염두에 두고 기준 삼아서 대조해보면 됩니다. 사무엘은 이러했는데, 다윗은 이러했는데, 사울은 과연 어떠했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본문이 훨씬 더 명징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제가 하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사사기 주석을 한번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주석을 번역한 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맨 앞에 서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사시대를 해석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다윗시대를 기준 삼아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여길 수 있는 다윗시대를 기준 삼아서 그 이전 시대인 사사시대를 비교했다. 그러니까 항상 사사시대는 좀 못난 시대, 빛이 없는 시대, 나쁜 시대로 해석되곤 했지만, 그러나 기준점을 다윗시대에 두지 않고 사사시대 이전 시대였던 여호수아 시대로 놓고 보면, 그리고 사사들이 주어지기 이전에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고 노예생활을 했던 그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던 시대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고서 이제 주석을 쭉 써 나가더라고요. 읽으면서 뭐 제가 번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타당성이 있다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굳이 나쁜 시대를 기준 삼아서 평가를 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더 온전한 시대를 기준 삼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상세하게 다 볼 수 없지만 사울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도 사무엘을 다윗을 기준 삼고 이거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견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던 내용인데 8장, 9장, 10장, 석장 동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8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불행한 시대 상황이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사무님, 장자 이름은 요엘,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름은 참 좋아요.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아라는 말은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 행동대로 따라하지 않죠. 그래서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언제나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훌륭해야 하는 것이 참 타당한데, 마땅한 일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까지 항상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튼 그래서 좋지 못한 시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랑 비슷하죠.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죄를 범하고 둘째로는 이웃들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악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슷한 지경이 또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 참 안타깝죠. 사무엘이 그런 악한 아들들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자기 아들들은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요구가 생겼는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상황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왕을 세우는 과정들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달받으시고서는 합당하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상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현실이 좋지 못하죠. 이 지경에선 이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있으니 그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첫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사울 스토리 전체를 다 알려줘요. 합당하지 않게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의 장면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한나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한나에게도 주시고 한나의 가정에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소망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방식으로 오랫동안 통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통치자를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굉장히 훌륭한 다윗을 왕으로 주셨던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을 구하는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장면이 9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요구 상황이 나왔죠.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본문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 새끼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다가 나귀 새끼는 못 찾고 그냥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사무엘을 한번 만나볼까 싶어서 사무엘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기름과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하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준비하셨다가 두신 거예요. 반면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합당하지 않게 구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합당하지 않게 구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대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대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 꼴이 사울이 왕이 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는데 야 한편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안 주시고 사울 같은 놈을 왕으로 주셔서 적고를 2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꾸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이스라엘을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되 그래도 무언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상황 중에서는 최대로 좋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애당초 악하게 어리석게 교만하게 고집스럽게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그 뒤에 보면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누가 왕으로 선출받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비를 뭐 때문에 뽑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올라갈 때 제비 뽑았나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제비 뽑았나요? 제비 뽑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다만 사무엘은 제비 뽑기가 아닌 다른 과정들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도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인정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참 또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비를 뽑았더니 백성들이 다 인정했는가?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는 저까지 놈이 무슨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사울을 비웃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다른 것들을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늘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뽑힘받는 왕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모습들을 쭉 놓고 보면 이것저것 참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8장에서는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악하게 구하죠. 9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10장에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상세하게 더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전체적인 특징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울 스토리를 보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 기준과 요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울 스토리를 봐야지 돼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사울 스토리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구합니다. 악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합당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후에 조금 잠시 잠깐은 사울이 제대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하게 구하면, 내 고집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이미 애당초 첫 출발점이 악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잠시 잠깐은 좋은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지경이 되고 말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 잠깐 동안은 배가 부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토해내고 설사하고 할 겁니다. 결국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게 사울 스토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울 스토리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사울을 주신 건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애당초 사울을 구했을 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 너희가 정말 내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자기들 욕심대로 이방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였지.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으시니까 그나마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사울의 아들들이 악한 사사들로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귀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윗을 주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이스라엘에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생각도 듭니다. 악하게 자꾸 구하는 것. 참 이게 참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해도 그게 과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결국 그게 나에게 해롭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불행하지만 사울 스토리가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울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제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주님께서 가장 합당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는데 눈 씻고 봐도 합당할 만한 사람이 안 보여서 문제이기는 하죠.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왕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을 뽑을 때 좀 부도덕해도 도덕적이지 않아도 경제를 살릴 사람을 찾자.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건 잘해도 결국에는 부도덕한 일들이 생겨서 감옥에 가고 문제가 생겼죠. 현재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이니까 그걸 잘하시는 분이지 경제를 살리거나 다른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죠.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다른 걸 기대하면 그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하던 대로 하겠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여태껏 살면서 하던 대로 하겠죠.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것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될 것을 구하면 그건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현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해결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구했던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그것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 나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을 구하는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고집이 많아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